폴리그래프 그러면 잘 모르세요. 폴리그래프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범죄 수사에도 많이 쓰이지만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폴리그래프는 신문을 하면서 혈압, 맥박, 그리고 또 그 손에서 땀 나는 것까지 호흡까지 다 신체적인 리듬을 캐치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파악해내는 기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거짓말 탐지기들은 현대적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지만 조금 비과학적인데 생쌀을 씹게 해가지고 쌀에 침이 많이 묻어나오면 거짓말로 여겼어요. 심지어 혓바닥에다가 뜨겁게 달군 쇠를 0.1초 정도 탁 뗐다 뗐을 때 화상을 입지 않으면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침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과학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주 과학적인 기계가 만들어졌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 죄를 질 때는 우리의 신체적 반응도 있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형들, 동생을 팔아버리고 들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전혀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죄짓고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들킨 죄. 또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들킨 죄는 어차피 뭐 들켰으니까. 그러나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들킬지 몰라요. 불안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랫동안 죄가 은폐됐다가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죄짓고 살 수 없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가 잡은 것은 죄를 지은 형들은요. 50장까지 불안해요.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요셉이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는데 불안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이어지면서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셉의 37장의 꿈대로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그리고 엎드립니다. 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런 날이 왔구나 그랬을 겁니다. 형들은 설마 요셉일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일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압박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형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아마 풍년, 흉년 이게 이어지지 않았으면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갔겠죠. 그러나 이런 기간 주어지면서 형들이 찾아오고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 것인데 형들 앞에서 요셉은 엄한 소리로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이집트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지. 그러고서 압박을 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열두 형제가 있었는데 집에 한 명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남겨뒀다고 하는 베냐민을 데려오면 믿어줄게 라고 합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3일째 되는 날 풀어내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인질로 잡히고 그리고 9명이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형들은 어때요? 아, 우리가 그때 요셉이 우리 동생이 그렇게 애걸할 때 못된 짓 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계속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 죄짓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관이 되지 않아도 문제만 생겨도 불안하고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혀 연관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떠오르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지만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잖아요. 오히려 형들을 책임지고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먹이겠다는 다짐을 50장에서 하기도 합니다. 형들을 잠시 압박하는 동안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요셉에게서 막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잠깐 형들을 피해서 혼자 가서 울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따뜻한 마음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따뜻하게 웃으면서 손잡아주고 얼싸 안아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팔아버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이 남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에 대한 한. 아울러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한이 남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전혀 복수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내서 그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하는 일이 기록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것에 대한 조치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칼을 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고 껴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계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산해서 저 사람을 계산해서 이만큼 사랑해주고 이만큼 미워하고 그건 우리들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모든 사람은 사랑할 대상. 교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분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불편하게 해줬어도 웃어주시고 누가 나를 해롭게 했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몫은 사랑. 우리의 몫은 용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복이에요. 용서받아야 되는 자리에 선다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평생 그런 역할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거기다가 다 먹여 살리는 일까지 했으니까 요셉은 장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장자의 목, 두 목.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열두 지파 속에 요셉 대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불안한 거예요.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으로 보니까 두려워 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시므온이 남고 아홉 명이 가요. 가다가 중간에 곡식 자루를 풉니다. 짐승들도 먹여야 되고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풀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곡식 대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깜짝 놀라요. 웃어야 될 텐데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이에요. 죄를 짓고 살면 불안합니다. 못된 짓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얼른 감추거나 갑자기 여러분 당황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언제든지 봐도 괜찮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들켜도 괜찮을 삶. 모두가 보면 더 행복할 수 있는 삶. 아, 이거 누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꼭 안 보고 그런 건 안 들키고 못된 짓 할 때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 다 드러나도 괜찮을 수 있는 삶. 쇼윈도에 들어있는 것 같은 다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들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과거에 못된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1절에 보면 요셉은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데 이집트 총리니까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와, 우리가 요셉 때문에 죄를 지었지 않니?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못된 짓 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막 기대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착하게 살아도 시련이 오니까 와, 이 시련 끝에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 이런 기대를 해야지. 아, 과거에 내 죄의 허물이 떠올라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겪나 봐. 이건 여러분 매우 불편한 삶이잖아요. 아울러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돌아보는 것도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자, 형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니까 과거에 자기들의 죄를 떠올린 거예요. 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계속해서 이런 죄책감을 갖죠. 거기다가 여러분, 형에 대한 동생의 배려, 여기서도 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나중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45장. 드디어 알았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 누군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들은 경기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 이미 동생은요,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여러분, 그야말로 요셉 앞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잖아요. 동생을 만나서 반가워야 될 텐데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공포에 떨어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이렇게 떠는데 동생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보낸 겁니다. 이게 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태도. 50장까지 그런 태도. 50장에 가면 아버지가 죽어요. 147살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형들은 그동안은 동생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들에게 복수 안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마저 갔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요셉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거짓말일 거예요. 유언을 조작합니다. 총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말하라고. 형들이 잘못했지만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50장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가족을 온전히 책임지는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꿈 꾸세요. 그런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세요. 사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사이에서도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긴 사는데 대화도 없고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조차 안 해요. 해놓고 상대를 아프게 해놓고 시간 지나면 마치 낫는 것처럼 세월이 약인 것처럼 그냥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는 거예요. 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해결하면서 하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해결하면서 하세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이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권위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내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거 필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같은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러고서 뭉개지 마세요. 해결하세요. 지불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해결 안 해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 회개했어요? 안 돼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메여 있는데 하늘에서 메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를 하려고 나왔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냥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부터 하고 와야지 예배를 받겠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람과의 문제를 푸는 것.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다가 욥을 괴롭혀요. 잡스 컴포터, 욥의 위로자. 아예 관용구로 돼 있어요, 영어 사전에. 이게 뭔지 아세요? 위로자인데 위로하는 척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욥의 위로자예요. 욥의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 앞에 먼저 용서받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42장에 보면. 욥에게 사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먼저 문제 풀어라. 죄짓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요? 풀어라. 죄를 품은 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오래된 영화지만 미량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미량이라는 영화, 남편 죽고 남편의 고향에 와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연기를 했던 영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위장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습니다. 괜히 허세 부리다가 사실은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살인범도 잡혔어요. 감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 전도연 씨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교회 나갑니다.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려니까 살인범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 욕식구들이 막 응원하면서 너무 잘했다고 가서 용서하고 오면 당신도 편안해질 거라고.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다가 어떻게 확 뒤집어져서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살인범은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할렐루야. 아, 저는요,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가짜 회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놨다고, 주님 앞에 다 회개했다고, 나는 이제 새 사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심지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간다고 아주 걱정돼요.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용서란 뭐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회개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살인범 앞에서 아들을 잃은 엄마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량이라는 영화는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든 영화 같아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 차례 영화를 보면서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손쉬운 회개, 너무나도 손쉬운 사죄의 은혜, 용서받았다고.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새 사람 됐다고, 그 사람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들, 동생에게 죄짓고 그리고 평생을 불편하며 살아가잖아요. 용서했다는데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고,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려보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보석반지에서 빛나는 부분 같은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풀 거 풀고 해결할 거 해결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변호인 영화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국밥집에서 돈이 없어서 배고픈데 밥 먹고 도망갔어요. 국밥집 주인은 고시 공부하는 가난한 고시생이라는 것도 알아요.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지만 보내요. 슬쩍 돈 안 내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고시 봐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밥값 들고 국밥집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국밥집 주인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 알지만 나한테 말했으면 그냥 줬을 텐데. 따뜻한 마음의 국밥집 주인. 변호사가 된 그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국밥집 주인의 아들이 시국 사건으로 붙잡혀가요. 그때 변호사가 그의 변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 따뜻한 영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불편하게 살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죄지면 불편해지잖아요. 거짓말하는 순간 심장박동이 빨라지잖아요. 거짓말하는 순간에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손에 땀을 쥐게 되잖아요. 착한이라고 주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 죄짓고 살 수 없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죄를 지면 바로 해결해야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길에서 만날까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 오면 쓱 피해서 가야 된다면 이보다 불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 10년을 못 만나고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버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미국 가면 많습니다. 한인교회에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한국에서 온 다음에. 이 사례가 많아요. 미국까지 도망갔는데 날 잡으러 온 건 아닌데도 찔리는 거예요.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불편하게 살지 않도록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우리들끼리 행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싸우고도 금방 또 친해져요. 떡볶이 먹으면서. 또 놀러 가고.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어른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일은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워서도 화해가 되는데, 어른들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 등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편함을 없애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불편함을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풀고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고, 내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유로워진 것이 즐거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용서 빌어야 되는 삶이라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내게 고마워할 수 있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 해가지고 누군가를 볼 때마다 미안함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고마워한다면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늘 고마워한다면, 내 일터에서 누군가가 나를 늘 고마워한다면, 내가 초보 신입사원일 때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아, 우리 부장님 너무 감사해요, 과장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조교회 다니는 분이더라,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안해하고 살고 누군가에게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게 가슴에 담고 살지 마십시오. 아울러 누군가가 나를 고마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머릿속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잘 살았다. 우리가 이 땅 떠났을 때 주님이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너 참 잘했다, 넌 내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다, 그러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내 옆에 와서 나와 작별하는 분들이 나를 향해서 그동안 내 곁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친구였던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은 교회 다닌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오늘도 불편하게 살지 않도록 건강한 우리의 삶을 갖고 갑시다. 해결할 거 그날그날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편한 마음 해가 지도록 계속 갖고 가지 말자. 그날 해결하자 그랬어요. 오늘 해결하면 내일 눈 뜨고 그 사람 보기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뭐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도 좋은 기억만 서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